우리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9절 한 절만을 저희가 읽을 텐데, 우리 평상시 하시던 대로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서 일어나시면서 사도행전 26장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하는 자의 자세로 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자의 자세로 설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복음의 목숨을 건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목숨을 건 사람들 이러한 제목입니다. 신약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한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교자의 이름이 이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누군가 하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에서 일꾼으로 선출한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7명은 모두가 다 성도들 사이에서 정직하다고 이렇게 평판이 나 있고 또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스데반인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참 멋있는 표현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평가될 때,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는 정직하다는 평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 얼마나 참 멋진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두 부류가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세력이 충돌을 하고 있었어요. 한 세력은 조상 대대로 자기들이 믿고 있던 거의 1500년 동안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믿고 있던 그 유대교, 유대교의 그 전통을 고수하려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세력에는 그 제사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세력은 누구냐 하면은 최근에 그 갈릴리 나사렛 목수 출신의 한 대언자로부터 시작된 신흥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두 세력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관한 문제이자 또한 사회적 기득권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걸려 있어도 굉장히 목숨을 걸 문제인데 두 개가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대표적으로 그렇듯이 사람이 권력을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목숨 거는 문제인데 종교적 신념은 더한 것이지요. 종교적 신념은 그것이 이단 교리가 되어서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물론 신천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신천지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일단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형제도 다 거부합니다. 예. 어머니가 찾아와서 울면서 얘기해도 아줌마 왜 이래요? 이러죠. 아줌마 왜 이래요? 예. 그건 우리 TV나 유튜브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적 신념이에요. 그런 것이. 그런데 지금 이러한 두 세력이 종교적 신념으로도 대치가 되고 있고, 사회적 기득권의 문제로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세력은 막강한 사회 지배력을 바탕으로 대중의 삶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그러한 권력을 유대 사회에 행사해 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제사, 이것을 집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참 이상한 일이죠. 원래는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 종교하고는 결탁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이 종교 지도자 세력이,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려는 이 세력이, 이 중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로마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같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반대편에 또 다른 한 세력은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이단이었습니다. 신흥 이단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일어난 한 대언자를 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언어만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언어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그러한 이 사람들,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땐 광신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 부류의 이 세력은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인 것입니다. 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두 그룹은 그들의 믿음에 기반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그룹은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과 그 역할이 로마에서 자기들을 그 로마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어떤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좌를 잇는 어떤 한 왕이, 큰 왕이 일어나서 이 다윗 시대의 그 문화, 그 힘을, 그 세력을 재건해줄 그런 사람으로서의 메시아를 고대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 지배 세력은 이런 점을 잘 이용을 해서 스스로 십자가형을 택하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백성들을 속이고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거기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원래 속셈, 이들의 더큰 속셈은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 정치적인 기득권, 영향력,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는 영향력, 이것을 행사하는 것을 신흥 종교 세력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의 문제인 거예요. 기득권의 문제. 그러니까 메시아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한 문제는 어떤 종교적 신념에 관한 문제였고, 그것보다 더 삶의 실제적인 문제는 기득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예수님도 죽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따르고 메시아가 부활했다고,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선포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한쪽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뭐 상대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지만, 이 유대교 이 유대교의 그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편 세력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이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와중에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이제 함께 있었던 청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사울인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스데반의 죽음에 어떤 보증을 서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출생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조금 굉장히 잘 발달된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한때는 뭐 아테네 또 아테네와 맞먹는 뭐 그러한 이제 정도의 유명한 그런 도시였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도시의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그 당대의 그 그리스 문학, 그러니까 헬라 문학과 그리스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을 통달했던 그러한 유대인이고 굉장히 또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관점에서는 스데반은 정통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 세력의 추종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자는 죽여 없애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에게 굉장히 놀라운,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하나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이 사울이 그 이 신흥 이단 종교 세력 추종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 위임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가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다마스커스는 그 유대 지역보다 좀 더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 표현에 의하면 살기를 내뿜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눈을 보면 이렇게 그 이 사람의 눈빛을 딱 마주치면은 사람의 피에 굶주린 그런 어떤 살기가 이렇게 딱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마스커스의 근처에 도달했는데 이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그 어떤 빛이, 굉장히 강렬한 빛이 이 사울을 내리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순간에 눈이 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고꾸라져서는 음성만을 듣게 되는데, 이 음성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 청년 사울이 이 상황에서 정말 공포에 질려가지고는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에게 이 도시로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명하셨고 거기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있었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들어가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이 아나니아는 물론 먼저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죠. 그래서 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고 또 몸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유대인 회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뭐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울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둘로 나눠진 그룹 두 그룹 모두가 다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추종하던 그 세력, 그러니까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도망다니던 이 세력에게는 갑자기 돌변한 이 사울의 태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게 맞아? 하는 그 어리둥절함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게 된 것이고, 또 이 반대편에 교회 세력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이토록 유능하고 이토록 열심히 있는 암살자를 보냈는데 이 암살자를 암살할 다른 암살자를 보내야 되는 처지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울을 피신시켜야 하는, 숨겨주고 피신시켜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죽음을 불사하고 굉장히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도 만나고 또 담대하게 그 그리스마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당대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나 맹자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사람, 뭐 서양이면 서양, 동양이면 동양,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이지 사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이실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알려져 있던 그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세 차례를 맞았다 그랬습니다. 다섯 차례를 맞았다 그랬습니다. 40대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어긋나는 것이어서 39대까지 때리는 그 매가 있는데 그 매를, 그 태형을 다섯 차례를 받았다 그랬고, 세 번은 몽둥이 찜질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돌로 침을 당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돌 요렇게 돌멩이 요렇게 던져서 맞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그 돌무더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당해서 거의 죽은 상태로 그렇게 있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굶주리고 헐벗고 지치고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주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게 될 이 편지들, 이 서신서들을 여러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소를 받아서 당시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던 로마 관리들 앞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누는 그 대화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가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고 죽일 재판을 할 권한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로마 법정에 세워서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했던 것이죠. 이 유대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당시 이 유대 총독이었던 그 이제 벨릭스에게 고발을 했고,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고, 벨릭스는 이게 좀 곤란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2년 동안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후임인 베스도에게 그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근데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해와 가지고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 마침 그때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이 베스도를 방문한 그 시점에 이런 문제를 바울의 이런 문제를 상의하다가 아그리빠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아그리빠도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정이 열렸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제 그 장면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변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관례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제가 이러한 저의 믿음을 변론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그리빠 왕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대사로 가든지 또는 어느 식민지의 어떤 통치자로 가든지 그곳의 문화를 잘 알아야 잘 통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도 그랬던 거예요. 아그리빠도 그곳을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 문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구약 성경도 내용들도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 앞에서 제가 변론하게 되니 참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건 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있었고, 이 신흥 종교를 믿는 이 사람들을 제가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제가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다마스커스를 가는 길에서 제가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6장 16절.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니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것을 지금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지금 그대로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그 원인은 뭐냐? 그것은 제가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 당신도 유대 문화와 또 구약 성경을 잘 아시다시피 부활에 관한 소망은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모세와 대언자들이 이미 다 대언을 해놓은 것을 저는 그것을 실제로 증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함께 듣고 있던 베스도가 이 바울을 책망하죠.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머리가 좀 돌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이 언변이나 또 말투, 또 그가 사용하는 어휘 이런 걸볼때 굉장히 이 지식이 출중하고 철학에 능통하고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금방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 무식해서 그래 이런 소리는 못하고 너가 너무 많이 배우든지 머리가 돌았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그리뽀 왕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때문에 나 반쯤 지금 그리스도인 됐다. 근데 굉장히 사실은 씁쓸한 말이죠. 거의 그리스도인. 제가 이 표현으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거의 그리스도인.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겁니다.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몰라도 거의 그리스도인.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다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영원한 기회를 상실한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과 그런 것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사울이 만일 카이사라에게 청원한 것만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석방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 변론이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제가 아까 제목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목숨을 건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이상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집 밖으로 나가기도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택배가 와도 택배를 알코올로 다 소독한 이후에야 뜯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죽기 싫어서.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그 본질 자체가 목숨을 건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살기 등등한 위협 속에서도 기꺼이 순교를 선택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 사건이었고 자기들이 그토록 이 신봉했던 예수라는 분이 한나 사기꾼에 불과했다면 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기꺼이 자기들의 이 믿음, 부활의 믿음을 위해서 죽어갔을까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도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모든 사도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기꺼이 죽었어요. 그 부활의 증인의 그 목격자로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서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게 거짓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짓 신념에 이렇게 서로 짜고 이렇게 행한 일이라면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배신자가 나왔어야 돼요. 막판에 가서는, 목이 칼에 들어왔을 때 막판에 가서는, 아유, 이거 저희가 다 짠 겁니다. 예. 이런 실토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거짓일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은 로마 황제들의 광기 어린 핍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밟았던 스프링이 다시 튀어오르듯이 그렇게 오히려 복음이 증가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들, 이 사람들 중에 미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미치광이들이 많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 미친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원형 극장의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하 묘지 카타콤 속에 숨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습니다. 복음은 로마 카톨릭이 이 중세 전, 이 유럽기의 암흑기간 천년 동안에 중세 전체를 지배하던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재판소와 마녀사냥의 그런 명목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모든 고문 기술은 거의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이 개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 바티칸의 이 지하에 있는 그 이 창고 안에, 도서관 안에 그러한 그 기술들, 사람의 그 고문 기술들이 적힌 책들이 가득 차 있다고 이 전직 그 사제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굴과 산으로 쫓겨 들어가서 살아갈지언정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의 광란의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시진핑이 다이너마이트로 예배당 건물을 폭파시키고 예배당 한가운데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고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성경책을 불사르는 와중에도 복음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중국 땅에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전 세계적인 전쟁들, 세계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도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은 북한 공산치하에서 남북이 분단된 채로 60여 년이 흘렀어도 복음은 여전히 지하 가정교회 형태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IS가 기독교인들을 참수해서 그 자른 머리를 담장에 올려놓아도 이슬람 국가에서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심지어 조만간 있게 될 전무후무한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면서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애초부터 목숨을 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 구출자로 오셔서 기꺼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복음은 애초부터 사망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인간들,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바쳐서 시작하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 그래서 목에 당장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죽어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미신에 사로잡혀서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미개했던, 참으로 미개했던 그런 이 조선이라는 이 땅에까지 복음을 먼저 받았던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귀한 복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달된 이러한 복음이 어떠한 곳에서는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안일하게 전달되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사회 클럽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취미 생활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내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는 내 직장 상사가 나를 강요하니까, 교회 가라고 강요하니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 복음을 마지못해서 전달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강제로 사람을 동원시키는 종교 행사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군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목숨 걸고 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문화생활로, 하나의 취미생활로, 또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받은 하나의 종교생활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의 대열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짧은 인생, 수증기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삶, 이 땅에서의 이 삶, 활시위를 떠나는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짧은 동안에만 살게 되는 이 땅에서의 이 삶, 이 삶에 목숨을 연명하는데 우리가 안절부절 못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목숨을 바쳐서 이 귀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